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사람으로 붙으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 붙으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 붙으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사울이 잡으려던 사람들이 바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이후에도 자신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면 그 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내가 잡으려 하던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불리기 이전에 또 지금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때 그 이전의 표현으로 말해보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어디로 올라가든지 산 정상으로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빨리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곤 하지만 그리스도인, 곧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올라가야 할 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 길을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조목조목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아무리 뒤집어 살펴보아도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복음서들은 그 길의 끝이 하나같이 다름 아닌 골고다 언덕이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골고다 언덕, 곧 사형장의 십자가, 사형틀 위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 예수님의 인생길은 그렇게 죽음으로 골고다 언덕 사형장에서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말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런 예수님의 삶을 길이라는 관점에서 한결같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길복음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누가는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시선을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 길의 동선에 두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기 직전인 19장 40절까지는 그 누가복음의 허리와도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가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 부분 또한 예수님이 갈릴리란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길의 여정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란 것을 잘 아셨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그 마지막 여행길에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며 누가복음의 허리와 같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길 위에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그렇게 묵묵히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다다르시고 그곳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그렇게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이 따르는 따라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곧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누가가 이야기했듯이 골고다 언덕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24장 중에서 9장부터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자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면면히 기록합니다. 그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당시의 풍경과 냄새와 언어들을 빠뜨리지 않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제 19장 41절에 이르러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신 그 여행길, 장소적으로는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성전이란 곳에 머무르시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 성전에서 회복하고 마주해야 할 진실들이 있음을, 여기를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음을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 성전 권력자들의 갈등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그 성전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도 사실은 처음 가는 곳이 아닌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곳에 들렸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12살 때 이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가족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은 다름 아닌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수많은 인파,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인파 속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사흘길을 찾아 올라간 곳은 그들이 처음에 제사를 드리러 갔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연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그 성전에 앉아있는 선생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묻기도 하시면서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본 예수님의 그 광경과 풍경들을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선생들과 예수님과 대화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감탄하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유심히 마음에 담아둡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하도 걱정이 돼서 어찌해서 아직도 이곳에 있냐고 예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성전을 다름 아닌 당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거하며 그렇게 사흘 밤낮을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추억과 더불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찾으시고 그곳에 날마다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낯선 풍경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아들이 머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경 속의 성전은 예루살렘이란 공간적인 그 한복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또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기원은 사실 그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회막을 지으시는데 바로 그 회막이 성전의 원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의 디자인을 손수하셨습니다. 회막에서 기구들 또한 어떤 크기로 어떤 재료로 만들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손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그들의 죄를 정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죄를 속죄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회막을 만드시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성막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 42절 중반부부터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이끄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문화와 이집트 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시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그 이집트의 문화와 신에 익숙해진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심이었는데 바로 그 새롭게 하신 결정적인 방법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 그들이 머물던 진의 한복판에는 항상 회막이 있었고 회막에서는 매일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회막과 그들이 머무는 진영마다 가득했었고 진영의 중간에는 항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성전은 그들의 진영 한복판에서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이전까지와는 다른 길임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막의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회막이 거룩한 회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도 그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분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알려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고 제사장의 직분의 근원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이 성전의 모습이 최초의 성전이 생길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게 변질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9장 4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의 상황을 이렇게 정의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에 그 모습의 상징이 아니라 왜곡되고 변해서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이었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회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여 정하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왜곡되고 강도의 소굴로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사역했을 것입니다. 제사를 집행했을 것이고 오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았을 것입니다. 설교했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들에게 익숙해져 버린 성전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부와 명예와 권세의 산실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종교 권력자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지배, 로마 치하에 이르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린 분봉한 왕들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이 중시했던 성전의 대표인 대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권력의 일부를 나누어 주면서 유대인들을 달래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 길을 잃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게 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더욱 세력화되었고 권력화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 계급에 있어서 기득권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길을 열심히 걸어가거나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열심히 걸어가나 정작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침반도 없이 그저 자기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은 열심히 걸어가는 것보다 어디로 걸어가느냐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변해가는 환경과 넘쳐나는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길의 방향성을 잃고 자신이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모른 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편안하게 여기는 그 길로 걸어간 그들이 초래한 성전의 모습은 다름 아닌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텔레비전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근에 일어난 한 기독교 단체의 해체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권력화된 기독교 연합단체가 부패한 실상을 다룬 프로그램이었는데 텔레비전에서 그 돈 봉투를 공공연하게 주고받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었고 그 텔레비전 화면 안에는 목사들이 그 단체의 회장이 되겠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분명히 목사라는 사람이 돈 선거를 하며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텔레비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목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새 주의 종이 아닌 권력과 직함의 종이 되어서 힘의 길, 부의 길, 명예의 길, 권력의 길을 가파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로 돈을 주었다 안 주었다 싸우고 있는 목사들을 그 인터뷰하고자 한 기자가 여러 명의 목사의 집무실로 찾아갑니다. 목사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목사의 몸과 손과 다리 그리고 그 집무실의 풍경이 카메라에 환하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무실을 보고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책상, 정말 세상에서 가장 푹신할 것 같은 소파, 그리고 다리들이 휘황찬란하게 휘어져서 문양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 벽에 걸려있는 사진들, 그 공간은 국회의원의 사무실이라 그러면 공감할 만했지만 도무지 주님의 종, 목사의 집무실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내가 돈을 줬네 안 줬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네, 다른 목사가 시켜서 한 일이네 말하고 있는 목사들을 보고 있자니 또 한편의 교역자로 살고 있는 저에게도 구역질이 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인 양 행사하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그 부를 누리고 돈을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단 한 군데에서도 예수의 향기, 예수님 길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란 존재가 그들이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유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들이 부와 권세를 누리는데 예수가 이용 가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입으로 운운하나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아가는 풍경 속에는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셨던 예수의 모습은 잠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송 내내 목사 내 교회 내 성도 내 이런 익숙한 단어와 표현들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의 삶은 어디에서도 비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풍경들을 보며 2011년의 현실과 본문의 현실이 참 별 다르지 않구나 하는 가슴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가슴 아픔은 비단 오늘 본문에서 가슴 아파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들에게 오늘 본문 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당신에게 준 자가 누군지 말하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의 몫인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침범하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홈그라운드이고 터전인데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작심하고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홀로 마주하시면서 오히려 한 말씀을 물으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세례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세례 요한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부터 대답하는데 참 성경이 무서운 책인 것이 사실 5절부터는 그들이 했던 대답 이전에 그들이 품었던 말을 성경은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라 하고 그들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자니 세례 요한을 믿고 있는 민중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합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정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권위와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한을 예수님의 권한을 우리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는 바로 그들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이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전세로 주고 타국에 있다가 그렇게 새로 준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포도원을 맡아서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던 그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그것도 능욕하여서 보냅니다. 주인이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종을 보내지만 그들은 역시 종을 때리고 능욕하여 보냅니다. 안 되겠다 생각한 주인은 그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푸대접하고 때리지 않겠지 생각하며 자신의 친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과 다르게 그들의 주인의 포도원을 경작하던 농부들은 저가 상속자이니 죽이고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고 서로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가르쳐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제사장 직분을, 서기관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자기들의 권한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찾아온 그에게 당신의 권한이 도대체 어디로부터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묻냐? 이렇게 하고 있냐? 라는 그들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인 당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집에 온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들을 처참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리던 권세와 권력과 포도원에서 주는 유익들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인의 아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며 서기관이며 장로들이며 이제 성전의 기득권층이 되고 시대의 권력자들이 된 그들은 자신의 평화를 위협하는 예수를, 예수의 길을 더 이상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길은 죽임당해야 마땅한 길이고 없어져야 할 길로 인식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인의 고백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거 맞지만 모든 것을 주께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심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는 차지해가지고 나의 것, 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유익을 누리는 삶의 영역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가 내 권한,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곳에서부터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길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러한 길의 논리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은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지 못한 제자의 모습, 19장에서는 자신의 권한을 포기한 제자의 모습을 대조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의 모습은 부자 관리의 모습이고 또 한 명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인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부자 관리였다고 누가가 기록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이르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그 부자 관리는 당당하게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2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 부자 관원을 근심에 빠뜨립니다. 마치 당황스럽고 근심에 빠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쩔 줄 모른 채 논의하고 있는 그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비슷하게 근심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있다고 하시지만 부자는 그 권한만은 그 영역만은 예수님의 도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 부분만은 그 영역만은 꼭 내 것으로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로 그 영역을 내려놓고서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부자는 결국 자신의 영역과 권한을 포기할 수 없기에 고민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부자 관리가 재물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무서운 말씀을 남기십니다. 낙타과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예수님에게 내어놓지 못하는 마지막 보루를 기꺼이 내어놓고 하늘 보아와 바꾸지 못한다면 예수의 길을 결코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시 부자였던 세리 삭개오는 이와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이면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보면서 너희의 집에 오늘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삭개오와 예수님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식탁의 자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집으로 들어갔다는 그 7절 다음에 19장 8절에서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도대체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대면한 삭개오는 자신이 이제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쌓아왔던 그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단번에 선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합니다. 세리장은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세리장은 일정한 금액만 로마에 상납한다면 나머지는 폭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속여 빼앗은 일은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의 고백처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제 내 것을 다 털어주고 나서 거지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제 돈이란 것은 부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주하고 나서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가슴 깊이 느끼고 나서 삭개오는 자신이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꽁꽁 싸매고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삭개오는 자기의 부와 권한을 꽁꽁 싸매고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정이며 부패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그러한 상황들, 자신의 과거들을 견디기 힘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나칠 수 없어 자신의 것을 나누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부자보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자보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두시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요 진리라 하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자유케 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정의에서 견디지 못하게 했고 예수님이 가난할지라도 정의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 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을 자신에게 내어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합니다. 참으로 비켜가고 싶고 참으로 피하고 싶고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영역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아니 예수님 이 영역만에서만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지요. 예수님의 길은 자신이 고난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고난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자신을 비움으로써 비로소 따라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사 사람 되심으로 시작된 길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길이십니다.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의 길에 신비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세상에 능력 있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던 오직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그렇게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서만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섬뜩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함이 아닌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지 못했던 대제사장들, 아니 오히려 예수님 무슨 권위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이 영역은 침범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시며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은 사순절 31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순절 참회의 절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따르려고 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부요함으로, 더 높아지고 권세를 누림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야, 더 큰 지도자가 되고 나서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쉽게 말하며 예수의 길 따르는 것을 보류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성공의 논리와 시대의 논리가 교회를 파고든다 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오직 골고다 언덕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사형 트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었으며 죽음으로 다시 사는 길이었으며 비움으로 채우는 길이었습니다. 오직 높아짐을 부끄러워하고 부요함을 부끄러워하고 큰 권세 가짐을 부끄러워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거룩한 길 골고다를 향해서 이사순절 남은 여정을 걸어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걸어가셨던 한결같은 그 길, 비움으로 채우셨던 그 길, 낮아짐으로 높아지셨던 그 길, 죽음으로 다시 사셨던 그 길을 주님 저희들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신의 권한이며 소유인 양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남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저희를 친히 하루하루 인도하사 주님 걸어가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